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무역 전쟁은 좋은 것이고 이기기도 쉽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이 거의 모든 나라와의 무역 거래에서 수십억 달러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전쟁은 좋고 이기기도 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특정 국가로부터 천억 달러를 손해보고 있고 그들이 약삭빠르게 군다면 더 이상 무역을 하지 말라며 미국은 큰 승리를 거둘 것이고 그것은 쉽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위터 글에서 우리는 우리 국가와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미국의 철강 산업은 불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철강이 없다면 나라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되살리겠다며 외국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는 10%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는 세계 무역기구 WTO 규정을 무시하고 중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라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엄중한 반대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도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에 대응하는 각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대형 항공모함 건조를 준비하고 있고 이를 위한 기술을 갖췄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는 어제 중국 국영 조선사인 중국 선박 중공 집단의 리우정 대표를 인용해 중국은 진전된 항공모함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완전히 갖추고 있으며 대형 항공모함 건조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선박 중공 집단은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핵추진 항모와 최신형 잠수함, 또 잠수함 인공지능 전투 시스템 등의 개발과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매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이날 중국이 오는 2025년까지 핵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달로 예정된 미국과의 전략 대화를 취소했습니다. 아나톨리 안토노브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오늘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표단이 지난달 말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회담에서 막판에 철수했다며 전략 대화 취소를 밝혔습니다. 안토노브 대사는 미국의 이런 비우호적인 조치는 사전에 계획됐다는 인상을 줬고 양국 관계를 저하시키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러시아는 더 이상 미국과의 회담을 진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당초 오는 6일과 7일 제네바에서 양국 간 안보 문제 등과 관련한 전략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 북서부 아프린 지역에서 어제 쿠르드군 공격에 투입된 터키군 8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군 관계자는 이날 전투에서 8명이 숨지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이 지난 1월 아프린에서 쿠르드 민병대 인민수비대 제거를 위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래 터키군 전사자는 5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중 터키군의 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141명이 숨졌다고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군 열병식을 오는 11월 11일경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데이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군 열병식 개최 시점과 관련해 재향 군인의 날인 11월 11일 무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열병식이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이트 대변인은 이 행사가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전역 장병들도 기념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당국은 오는 4월 22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선거를 5월 2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정부와 야권이 대선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양측이 선거 감시를 위한 유엔 참관단의 파견을 위해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초청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당인 통합사회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된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북한과의 대화 목표는 비핵화라는 점에 대해 한국 정부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wants to continue working with South Korea as a strong ally.
미국 국무부가 한반도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런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북한과 관여할 용의가 있으며 전임 행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 대화 중재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한국에 보내는 대북 특사. 미국과 남북한 정상 간 간접 대화를 연결하는 역할이어서 주목됩니다. 뉴스 해설에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오후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도에서 1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북한과의 대화 목표는 비핵화라는 점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 양국은 계속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며 비핵화라는 원칙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분명하고 확고한 목표를 갖고 진행돼야 한다는 굳건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양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관련한 진전 사항을 트럼프 대통령에 설명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한 양국 대통령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역시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통화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논평 요청에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wants to continue working with South Korea as a strong ally. We have no daylight between the two of us. We're going to continue those.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인 한국과 계속 협력하길 원하고 양국 간에는 이견이 없다며 이런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는 겁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이고 미국은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단계를 추진하는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며 양국은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원칙을 공유하며 이 부분에는 변한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broad range of conversations with them. We share the principle of the denuclearization and the complete and verifiable.
이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이반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이 각각 이끌고 올림픽 개막식과 폐회식에 참석한 미국 대표단을 문재인 대통령이 환대한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양국 정상이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으며 문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파견할 계획임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반도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북한과 관여할 용의는 있다면서 전임 행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고 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are willing to engage North Korea to emphasize our position that the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non-negotiable.
마이클 케이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일 한국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 계획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조만간 북한에 특사를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 대변인은 그러나 미국은 전 행정부들이 저지른 것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not going to make the same mistakes as previous administrations.
이어 북한에 일치된 대응을 하는 데 대해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 압박을 유지할 필요성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KB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은 남북한 사이의 진전이 비핵화를 향한 진전과 병행할 수 있도록 최대 압박 캠페인을 통해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 간 대화 중재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는 미국과 남북한 정상 간 간접 대화를 연결하는 역할이어서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최근 남북 간의 움직임을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한 거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문 대통령의 특사 파견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특사로 서울에 보냈을 때부터 예상했던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특사 파견이 김여정 특사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하는 목적, 이 미북 간의 대화 중재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 관한 보도 자료에서 특사 파견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시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당시 남북한 고위 인사들의 협의가 미북 간 대화 재개 방안에 집중됐었던 건 잘 알려진 일입니다.
네. 자, 문 대통령의 특사는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게 될 텐데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간접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셈이네요.
예, 그렇죠. 이 특사는 비핵화 문제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고 김 위원장의 답변을 듣게 될 겁니다. 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올 들어 네 차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이미 서로의 입장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사 파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설명에 북한의 반응과 거기서 있었던 일에 대해 우리에게도 잘 공유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서울을 방문했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돌아간 지 이틀 만에 대북특사 파견이 공개됐는데요.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조금 뭐 빨라진 느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특사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전달받은 뒤에 이에 대해 다시 미국 측과 조율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을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되는 4월 초 이전에 마무리하려면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북한이 특사를 받아들인 걸 보면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뭐 최소한 부정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강령적 지시를 내릴 만큼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이 또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핵화 협상에 대해 전향적인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네.
말할 것도 없이 이번 특사 파견의 성패는 김 위원장에게 달렸는데요. 그의 답변 내용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미북 간 일촉즉발의 대립 상태도 되돌아갈지 아니면 극적인 돌파구를 맞을지 결정될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 대통령의 대북 특사가 언제쯤 방북하게 될지 이게 궁금해집니다.
예, 문 대통령은 조만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 안에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특사는 미북 간 대화 재개 방안 외에 남북 간 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인도주의 지원 문제 등 다양한 관심사들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특사로 파견하게 될까요?
특사 선정에서 중요한 건 남북한과 미북 관계 현안에 정통하면서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한 김여정 특사를 면담할 때 배석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가운데 한 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남북한이 과거에도 이렇게 특사를 교환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 정부 이전까지는 회동 자체를 비밀에 붙이고 이루어지는 밀사 교환이 있었습니다.
네.
공식적인 특사 교환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에 임동원 당시 청와대 특보를 파견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5년과 2007년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만복 국정원장이 각각 특사로 평양을 방문했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등 미한 양국의 안보 관련 사안은 두 나라가 함께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관련 결정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내려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I haven't seen his comments, but our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at the invitation of South Korea.
데이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군사 주권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최근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양국의 안보 태세나 미래에 대한 결정은 미한 동맹이 내려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한국인들과 한국 정부의 초청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Our troops are there. And we are hosted by the South Korean people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한편 국방부는 최근 하와이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비한 비밀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전 세계에 걸쳐 비상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로건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일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며 안보상의 이유로 이런 훈련 계획이나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로건 대변인은 미한 군사훈련이 중단돼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논평 요청에 군사훈련에 대한 추가 정보는 올림픽이 종료된 뒤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28일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군이 지난주 하와이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비한 비밀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테이블톱 훈련에는 마크 밀리 육군 참모총장과 토니 토머스 특수전 사령관 등이 참석했으며 수일간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부상병을 후송하는 역량과 화학무기를 사용한 북한군의 보복 가능성 등이 검토됐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세비 규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조치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면서 대북 압박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이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를 성명을 통해 행정명령 13687호와 13725, 13810호의 이행과 함께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과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 법안을 인용하기 위해 북한 제재 규정을 수정해 재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발표된 이 규정은 대북 제재와 관련된 각종 규정과 처리 방법 등을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개정 작업은 2011년에 이뤄졌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북한 정권과 노동당의 모든 자산은 차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인 등은 해외자산통제실의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에 연루되는 것이 금지되며 미국 영토나 미국인이 보유한 북한 자산도 차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새 북한 제재 규정은 재무장관이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역량을 막을 수 있는 추가 수단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북한 제재와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 웹페이지도 새롭게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는 모든 미국인 등이 재무부 제재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부가 규정한 미국인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미국에 있는 개인과 기관, 그리고 미국의 법인과 해외지사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북 제재 위반자는 긴급 국제 경제 권한법에 따라 $289,238 혹은 불법 거래 자금의 두 배를 물어야 하고 형사법으로 기소될 경우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과 위반 사항당 20년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북한 제재 규정이 연방관보에 게시될 예정이며 개정판의 발표 시점은 오는 5일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된 선박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선박의 등록 국가들은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깃발을 달고 다닌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24일 북한 유조선이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선박으로부터 물품을 건네받는 장면을 포착해 공개했습니다. 당시 북한 선박과 맞댄 선박은 몰디브 선적의 신유한 18호로 당시 유류 제품을 옮겨 싣는 것으로 추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몰디브 정부는 신유한 18호가 몰디브 선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몰디브의 압둘라 야민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런 선박이 자국에 등록된 적이 없다면서 신유한 18호가 몰디브 선박이라는 추정을 반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몰디브와 국민들의 평판을 훼손시키는 방식으로 몰디브 깃발을 이용하는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비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몰디브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신유한 18호는 몰디브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몰디브 깃발을 달고 운항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제재에 연루된 선박이 이처럼 허위 깃발을 달고 다닌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최근엔 미 재무부가 제재한 탄자니아 선박 동팽 6호와 아시아 브릿지 1호에 대해 탄자니아 잔지바르 해사국은 이들이 자국 선박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압둘라 후세인 콤보 해사국장은 지난 27일 VOA에 문제의 선박들이 지난해 3월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면서 어떤 이유에서 이들 선박들이 여전히 탄자니아 선적으로 남아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선박들은 지난해 4월과 11월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으면서 선적을 탄자니아로 보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콤보 해사국장에 따르면 이들의 등록이 취소된 시점은 이보다 앞선 2016년 10월과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선적 유조선도 같은 사례에 해당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3일 북한 유조선 예성강 1호가 도미니카 공화국 선적 유조선 역텅호와 선박 간 환적을 하는 장면을 공개한 바 있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은 자국에 등록된 유조선이 한 척도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또 2016년부터 지난해 초 사이 일부 북한 선박들이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으면서 선적을 피지라고 기재했지만 피지 당국은 VOA에 이들 선박들이 자국에 등록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대북 제재에 연루된 선박들이 허위로 깃발을 달고 다니는 게 사실이라면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대응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많은 선박들이 모항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3국 깃발을 달고 있습니다. 이를 편의치적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선박들이 등록 국가와 운영 국가가 다른 상태로 바다에 떠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에 등록된 선박 정보를 국제사회에 보고하거나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선박의 선적 정보가 허위로 기재된다고 해도 이를 적발해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럽연합이 올해도 일본과 함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이 일본과 함께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네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는 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정권에 의한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계속되는 점을 감안해 유럽연합은 일본과 함께 다시 한번 강력한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은 끔찍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임기도 1년 더 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해 끔찍한 인권 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그 같은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라고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은 오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에 처음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에는 2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인 2013년까지는 주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정부의 책임 있는 개선을 촉구하는 데 그쳤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이후에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3년 연속 권고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아일랜드 비정부기구가 올해도 북한에서 식량과 식수, 위생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40% 증가했는데요. 북한 주민 9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일랜드의 비정부기구 컨선 월드와이드는 올해 162만 유로, 미화 2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28일 VOA에 예산으로 황해남북도와 강원도에서 식량 안보와 식수 위생 사업, 재난 위험 감소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량 안보 사업은 보존 농법을 전수해 간단한 농기구와 적은 자원으로도 식량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올해는 특히 강원도 주민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인분을 농사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이오 퇴비법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컨선 월드와이드 한국지부 이준모 대표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바이오 퇴비 사업은요, 북한의 비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제 많이 섞이지 않은 인분을 바로 이제 밭에다 뿌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기생충이 발생이 되고 또 그렇게 영양가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섞여서 아주 좋은 양질의 그런 비료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교육하고 이제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또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지역 주민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식수위생사업도 진행합니다. 식수사업은 전력난에도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태양열과 중력을 이용한 상수도 시설을 구축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 황해도와 강원도 18개군 54개 협동농장과 16개 마을에 상수도와 급수시설 80여 개를 설치했습니다. 이준모 대표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전력난이 가중되면서 취약계층이 깨끗한 물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올해 황해북도와 강원도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홍수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의 자연재해로 인한 회복력을 높이는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손 씻기 캠페인, 비누 공급, 온수 화장실을 설치해주는 등 위생 사업도 진행합니다.
네, 올해는 특히 식수 위생 사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와 황해북도 지역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월경 위생 관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월경실을 학교 내 확대할 예정입니다.
컨선 월드와이드는 안전한 식수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수질 검사를 확대하고 수질 검사 연구실도 지원해왔다며 올해도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황해북도와 강원도 주민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재난 위험 감소 사업도 진행합니다. 홍수나 가뭄 등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자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과 리 단위로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홍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나무를 심으며 농장과 땅 산림 구조를 보강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유럽연합지원계획 제3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컨선 월드와이드는 지난 1998년부터 북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20년간 북한 내 취약계층 약 82만 명의 삶을 개선했다고 한국지부 이준모 대표는 밝혔습니다.
많은 수혜자를 저희들이 도와왔는데요. 그 숫자보다는 또 지속가능한 해법을 그 정부와 함께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좋게 저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의미 있는 성과로는 보건 정책의 변화를 둘 수 있어요. 컨선은 2004년도부터 수질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런 수질 검사를 확대해 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연구를 지원할 때는 유니세프와 함께 수질 감시 지침을 개발했는데요. 그런 것이 이제 정책으로 받아들여져서 북한 정부의 공식 지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컨선 월드와이드는 현재 북한 도시관리청과 농업과학원, 보건성과 협력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지 북한 직원을 포함해 20여 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사업은 유럽연합과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시다, 스위스개발협력청 SDC, 아일랜드 외교부 개발협력국 아이리시 에이드의 자금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과거에 겪었던 다양한 역사적 사례들을 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선제 타격과 외교적 해법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역사적 교훈이 취향에 맞게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과연 임박한 위협일까? 북한 문제가 최대 안보 위협이라는데 이견은 거의 없지만 당장 임박한 위협인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임박한 위협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자위적 차원에서 대북 선제 공격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하지만 대화론자들은 위협이 당장 임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재를 강화하면서 탐색적 대화 등을 통해 외교적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양측은 모두 미국이 과거에 겪었던 주요 역사적 사례와 교훈들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의견이 옳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문가는 존 볼튼 전 유엔 대사와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Yeah,
볼튼 전 대사는 26일 VOA와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대북 군사 행동은 반드시 북한 정권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기 전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이틀 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기고를 통해 이런 주장을 정당화하는 역사적 사례로 캐롤라인 테스트를 지적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선제적 자위권 행사의 고전으로 불리는 캐롤라인 테스트는 1837년 영국이 미국 영해를 침범해 캐나다 반군이 무기 중계선으로 활용하던 증기 선박 캐롤라인 호를 파괴한 사건에서 유래됐습니다. 당시 대니얼 웹스터 미국 국무장관은 영국에 서한을 보내 선제적 자위의 필요가 임박했고 압도적이며 다른 수단을 선택할 여유와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영국은 웹스터 장관이 제의한 조건을 수용한 뒤 양측이 선제적 자위권의 필요성에 합의하면서 국제관습법으로 후세에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때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상대의 위협이 임박해 먼저 자위권을 행사했다는 독일의 주장을 무력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기고에서 대북 선제 공격 반대론자들은 1837년 영국은 공격하기 전에 캐롤라인호가 캐나다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고 논쟁할 것이라며 거듭 북한의 위협이 임박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시대의 선제적 자위권은 증기 시대와는 달리 위협의 속도와 파괴력에서 비교조차 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한 미국의 선제 타격은 웹스터 전 장관의 캐롤라인 테스트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또 2차 세계대전까지 해상의 영해 권리를 3마일로 고집하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독일 잠수함들의 공격을 받은 뒤에야 자위권 수역을 뒤늦게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심지어 서아프리카 일부까지 확대한 사례, 또 로널 레이건 대통령이 1988년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영해를 일방적으로 3마일에서 12마일로 확대한 사례도 지적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두 대통령 모두 원칙을 번복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이런 결정은 국제사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볼튼 전 대사와 선제 공격 지지자들은 추가적인 예로 이스라엘이 적대 국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겨냥해 1981년 이라크와 2007년 북한이 지원한 시리아 내 핵시설을 선제 타격한 사례를 지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런 전례를 교훈 삼아 선제 타격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 기고와 하버드대 벨퍼센터 인터뷰에서 1950년 중국의 마오쩌둥과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교훈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6.25 한국전쟁 당시 중국이 내전으로 시달렸기 때문에 전쟁에 개입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마오쩌둥은 중공군 100만 명을 보내 미군이 압록강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앨리슨 교수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 정권의 보복으로 서울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 한국이 보복하고 동맹인 미국이 도울 것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얀 주도의 흡수 통일을 그저 바라만 보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f we attack North Korea,
The American intelligence community believes North Korea is going to respond by attacking Seoul.
지난 500년간 신흥강국이 기존 강대국을 위협한 사례 16건 가운데 12건이 전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은 전쟁 위험을 증폭시킬 것이란 주장입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지금의 북핵 위기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This is like a Cuban missile crisis in slow motion.
앨리슨 교수는 당시 핵전쟁 가능성을 무릅쓰고 쿠바를 공격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앞마당인 쿠바에 소련의 핵무기 배치를 묵인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던 케네디 대통령이 결국 니키타 후르초프 소련 서기장과 한 발씩 서로 양보해 전쟁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미사일을 철수했고 미국은 그 대가로 터키에 배치한 미국의 미사일을 비밀리에 철수시켰습니다. 이런 조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타격 우려와 미국의 위약함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로 앞서 케네디 대통령과 보좌관들이 거부했던 방안이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기고에서 자신의 핵심 이익을 지키는 가운데 핵 강국들은 굴욕적인 후퇴 아니면 핵전쟁이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대치 상황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케네디 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명한 조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화론자들은 또 전쟁으로 얻을 게 아무것도 없고 잃을 것만 많은 나라가 외부의 위협을 받을 때 전쟁이 시작됐다는 영국 역사가 AJP 테일러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과잉 대응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화론자인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6일 보스턴의 한 강연에서 외교가 왜 국가 사안에서 핵심적인 수단이 돼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자신의 조지타운 대학 수업에서 트럼프 행정부 지도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가 이런 논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게 흥미롭다며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외교관을 내가 더 확보하지 못하면 나는 총알을 더 가져야만 한다고 말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민주화가 될 때 더 안전하다며 거듭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0년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던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연설 때마다 미 행정부 교체로 당시 대화의 동력을 살리지 못한 게 아쉽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이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의 고율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즉각 보복 조치를 예고한 상태고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신형 전략무기들을 공개한 소식, 또 미 연방상원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여러 안이 나왔는데 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 알루미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결정을 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백악관 철강업계 경영진 간담회에서 수입 철강의 25% 그리고 알루미늄에는 10% 관세를 다음 주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센 조처여서 미국 주요 매체들도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철강업계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조치라는 건데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관세율이 상당히 높고요. 또 적용 대상도 넓습니다. 지난달 미 상무부가 미국 철강, 알루미늄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뭐 세 가지 정도 방안이 있었죠.
맞습니다. 네. 이 철강의 경우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24% 관세를 매기는 한, 또 중국이나 한국, 브라질 등 12개 나라에만 53% 관세를 부과하는 한, 또 관세 대신에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제한하는 쿼터, 그러니까 할당량을 두는 것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첫 번째 안을 선택해서 모든 나라에 관세를 매기기로 한 겁니다.
이게 바로 파급력이 가장 큰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죠?
맞습니다. 네. 예, 이때 이 상무부 제안은 철강 24%, 알루미늄 7.7%였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25%, 알루미늄 10%로 이 관세율을 더 높여서 확정한 겁니다. 네,
곧바로 다음 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국 내 산업을 지키기 위한 성격의 징벌적 관세를 매길 때는 보통 몇 개월 정도 이 시한을 두는데요. 이번 조처는 이 다음 주부터 즉각 발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처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면서 기한이 없다, 무기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상무부가 제시한 세 가지 안 중에서 모든 나라의 관세를 매기는 이 첫 번째 안을 채택한 배경이 뭘까요?
네, 이 특정 몇 나라만 지정해서 관세를 부과할 경우 환적 수출을 비롯해서 이 다른 나라로 우회해 미국의 제품을 파는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네.
실제로 미국 정부가 이번 조치를 단행하게 된 주요 원인인 이 중국산 덤핑 철강의 경우 이 한국 등으로 우회해서 수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미국 상무부는 파악해왔습니다.
네. 이 급박한 조치에 주요 국가들의 반발,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네요.
네, 중국 외교부는 1일 이날 이 즉시 성명을 통해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WTO 세계 무역 기구의 규정을 무시하고 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장클로드 융커 이 집행위원장도 보복 조치를 예고했고요. EU를 탈퇴할 예정인 영국 정부도 성명을 통해서 다각적인 조치로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네,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미주 국가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네, 역시 반발하고 있는데요. 캐나다는 어제 외교부 장관 성명을 통해서 우리의 무역 이익을 지키기 위해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고요. 브라질과 멕시코 당국도 각각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와 브라질은 대미국 철강 수출 1, 2위에 올라있는 나라고요. 멕시코는 4위입니다.
네, 한국도 미국의 철강을 수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대미 철강 수출 3위입니다. 이 한국은 당초 53% 관세 대상인 12개 나라에 포함됐다가 그 방안이 채택되지 않아서 일단은 다행이라는 반응인데요.
네.
이 앞으로 추세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이고요. 그 밖에 일본과 호주 역시 이번 조처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 이렇게 각국의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 미국 정부가 이렇게 막대한 관세를 매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와 항공기, 이 전자제품을 만드는 필수 재료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한데 이 외국산 의존율이 높은 게 문제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근거를 두는데요. 이 조항은 미국의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때 이 특정 상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네, 외국산이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철강의 경우에는 매년 미국 제조업에 투입되는 약 1억 톤 가운데 3분의 1이 수입품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알루미늄은 연간 550만 톤의 90%를 외국산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러시아 소식 보겠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정연설 소식 살펴볼까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일 어제 이 연례대의회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약 2시간, 2시간에 걸친 연설 가운데서 거의 45분가량을 할애해서 자국의 현대화된 군사력을 자랑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의 국방력이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눈부시게 향상되고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지위도 격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첨단 전략 핵무기도 공개를 했다고요?
네, 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개발한 차세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르막과 이 핵추진 크루즈 미사일, 또 핵탑재가 가능한 핵추진 수중 발사 드론 무인기죠. 그리고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소개하면서 세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새로운 무기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형 무기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무기 개발을 막으려는 서방의 노력은 사실상 이제 끝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전략무기 개발이 미국에 대한 대응이다 이런 발언을 했군요.
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 1972년에 이 구소련과 체결했던 탄도탄 요격미사일 제한 ABM 협정에서 탈퇴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이 러시아도 첨단 전략무기들을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 미국이 그 협정, 탄도탄 요격미사일 제한 협정에 탈퇴한 게 그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였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2년의 일인데요. 이 당시 부시 대통령은 이제 더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구소련과 미국 간에 체결된 이 협정이 이미 오래전에 효력을 상실했다면서 미국 국민과 동맹국을 방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이 ABM 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이렇게 전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자칫 21세기의 새로운 군비 경쟁이 다시 재개되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하지만 이 러시아는 침략자가 되려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핵 공격이 발생한다면 이 러시아에 대한 핵 공격으로 간주해서 즉각 보복할 것이라고 또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의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떤 겁니까?
네, 백악관과 미 국방부는 사실 뭐 놀라울 게 없다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1일이죠. 어제 이 푸틴 대통령이 확인해 준 내용은 모두 미국 정부가 알고 있던 것들이라면서 러시아는 지난 십수년 동안 군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 역시 이 푸틴 대통령의 연설은 무책임하게 군축 협정을 파기하겠다는 증거라며 비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8일에는 민주공화 두 당 의원들을 만나서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하루가 지난 1일에는 또 연방 상원에서 논의를 했네요.
네, 연방 상원에서 몇 가지 제안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의 제안이 눈에 띕니다. 루비오 의원은 더글라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같은 참사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학교 위기 대응반을 위한 연방 기금을 제공할 것, 그리고 사법당국이 공공안전에 위험이 되는 사람의 이 총기를 압수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루비오 의원의 지역구가 바로 참사가 나던 더글라스 고등학교가 있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플로리다죠. 이 루비오 의원이 플로리다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인데요. 이 더글라스 고등학교가 바로 플로리다주 파클랜드에 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28일 이 백악관 회동에도 참석을 했었죠.
네, 루비오 의원이 그 낸 방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연방 의원들을 만났을 때 요구했던 그런 항목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겁니까?
네, 반영이 되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것보다는 좀 느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원 조회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고요. 이 거기에 이 공격용 소총의 구매를 허용하는 나이를 21살로 올리자고 했습니다. 또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으로 개조할 수 있는 범프 스탁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전미총기협회, 이 로비단체 전미총기협회 NRA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의원들에게 촉구하기도 했죠.
네, 민주당 쪽에서는 또 바로 반응이 나왔네요.
네, 척 슈머 상원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먼저 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28일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제안을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이제 그 제안을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슈머 대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지지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 먼저 총기 구매 시 신원 조회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 또 가족이나 사법 당국이 폭력을 저지를 위험이 있는 사람의 총을 압수해 달라고 이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허락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방안에 대한 토론을 또 요구했습니다.
네, 신원 조회 규정을 계속 보게 되는데요. 지금의 신원 조회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연방법으로 연방 총기 판매 허가증이 있는 가게, 이 총포 포상에서 총기를 살 때는 이 신원 조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끼리 총을 사고 팔거나 인터넷에서 총을 살 때는 이 신원 조회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민주당은 이게 법의 허점이라면서 이 총을 살 때는 어떤 식으로 총을 사든 이 신원 조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네. 상원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 우세했습니다. 루이지애나가 지역구인 존 케네디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은 좋든 싫든 미국 시민은 누구나 이 총기를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원 중진 의원인 존 커닌 의원은 지금은 의견을 듣고 제시하는 단계라면서 상원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면 이 60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코닌 의원은 민주당의 이 크리스 머피 의원과 함께 신원 조회에 사용되는 연방수사국 FBI의 전산망인 NICS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죠.
네. 자, 공화당은 정통적으로 총기 소지 권리를 옹호하는 쪽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역시 조금 뭐 소극적인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미치 맥코넬 사실 이 상원 공화당 대표가 다음 주에 이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아닌 이 금융 개혁 법안을 상원 본회의 토론에 올리겠다고 이를 기자들에게 말해서요. 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양과 남포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영상 9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영상 4도로 예상되고요. 중강 아침에는 영하 11도, 낮에는 영상 5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영상 7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오후에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6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영상 11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은 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풍산과 삼지연에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영상 11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에는 영상 8도, 원산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영상 4도로 예상되고요. 청진 아침에는 영하 9도, 낮 기온 3도, 삼지연은 아침 영하 12도, 낮 기온은 영상 4도로 올라가겠습니다. 해상은 오후에 서해 지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5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3월 2일 금요일 밤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지금까지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 월드 뉴스.
비오에 세계 뉴스입니다.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무역 전쟁은 좋은 것이고 이기기도 쉽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이 거의 모든 나라와의 무역 거래에서 수십억 달러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전쟁은 좋고 이기기도 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우리가 특정 국가로부터 천억 달러를 손해보고 있고 그들이 약삭빠르게 군다면 더 이상 무역을 하지 말라며 미국은 큰 승리를 거둘 것이고 그것은 쉽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위터 글에서 우리는 우리 국가와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미국의 철강 산업은 불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철강이 없다면 나라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되살리겠다며 외국산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10%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을 무시하고 중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심각하게 우려하고 엄중한 반대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대형 항공모함 건조를 준비하고 있고 이를 위한 기술을 갖췄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는 어제 중국 국영 조선사인 중국 선박 중공 집단의 리우정 대표를 인용해 중국은 진전된 항공모함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완전히 갖추고 있으며 대형 항공모함 건조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선방 중공 집단은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핵추진 항공모함과 최신형 핵잠수함, 잠수함 인공지능 전투 시스템 등을 개발과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이달로 예정된 미국과의 전략 대화를 취소했습니다. 아나톨리 안토노브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오늘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표단이 지난달 말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회담에서 막판에 철수했다면서 전략 대화 취소를 밝혔습니다. 안토노브 대사는 미국의 이런 비우호적인 조치는 사전에 계획됐다는 인상을 줬고 양국 관계를 저하시키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러시아는 더 이상 미국과의 회담을 진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당초 오는 6일과 7일 제네바에서 양국 간 안보 문제 등과 관련한 전략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군 열병식을 오는 11월 11일경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군 열병식 개최 시점과 관련해 재향 군인의 날인 11월 11일 무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열병식이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이트 대변인은 이 행사가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전역 장병들도 기념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북서부 아프린 지역에서 어제 쿠르드군 공격에 투입된 터키군 8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군 관계자는 이날 전투에서 8명이 숨지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이 지난 1월 아프린에서 쿠르드 민병대 인민수비대 제거를 위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래 터키군 전사자는 5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중 터키군의 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141명이 숨졌다고 시리아 내전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발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당국은 오는 4월 22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선거를 5월 2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정부와 야권이 대선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양측이 선거 감시를 위한 유엔 참관단의 파견을 위해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초청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99세로 별세한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장례식이 오늘 고인의 고향인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서 열립니다. 장례식에는 고인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추도 연설을 하며 고인과 함께 활동했던 지인과 음악가들이 공연할 예정입니다. 장례가 끝나면 그레이엄 목사의 시신은 2007년 작고한 부인 루스 그레이엄 여사의 묘 옆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